미가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군대의 딸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라.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 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주의 능력, 곧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때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일곱 목자와 여덟 귀인을 일으키리라.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립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 내를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시리라.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도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원이에요. 이게 단원이라는 건 거기 동그라미가 있죠, 바뀔 때. 이것은 장면이 바뀌는 거고, 또이한 단원이 엄청난 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초림하는 일과 또 환난 끝에 재림하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환난 끝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할 8절부터는 또 단원이 또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뜻을 잘 모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오 군대의 딸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그럽니다. 군대로 모이라. 군대로 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대비하라고 지금 유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요. 이것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될 때에 결국은 참 그날이 환란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날이 올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출생하는 고통이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나는 그 산통을 겪게 되는 이런 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은 이중적으로 결국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다. 이것은 대환란 때요. 거꾸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재판관이 누군가, 이것은 누가 뺨을 맞았는가, 이것을 보면 알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0장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알 수가 없지요. 이사야 50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받을 고난을 얘기했죠. 결국은 뺨까지 맞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보면 67절 보면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식으로 주님을 때렸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5장 1절은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그랬죠? 결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천년왕국을 세우고 통치할 것을 그러니까 재림과 초림을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하는 그 여인이 나오죠. 진통하는 그 여인 진통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진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태어난다. 우리 호세아 13장 1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3절 보면 이 진통에 대해서 나오죠.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니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그 진통을 통해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가지고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진통에서 나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결국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을 할례를 줘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데려갈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시편 24편 3절 보면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23편은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은혜 시대요. 22편은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24편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은 환난이 오고 환난 끝에 천년왕국이 올 것을 이렇게 시편도 순서적으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출생 장소까지도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자신이 어디서 날 것이다 이렇게 장소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를지라도 뭐 지금 모하메드를 따른 사람이 수억이 될지라도 말이죠. 그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출생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언제쯤 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어떻게 날 것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처녀의 몸을 통해 낳을 것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 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때리고 무참히 상하게 했다는 거, 우리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결국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죽을 것인가,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도다. 아무 말 없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다음에 자신의 부활까지도 주님이 예언했잖아요. 오셔가지고. 그건 스스로 주님이 예언했죠. 셋째 날에 내가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이것은 재림에 관련된 일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윗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누가 보면 1장 30절로 33절 보면은 결국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곱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신인 마귀는 그 다윗의 보좌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유엔 본부 벽에다가 미가서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이 말을 훔쳐가지고 말씀을 도둑질했죠. 누가? 마귀가 도둑질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 결국은 다윗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구삼년 반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에덴 동산 이후에 이 땅을 차지했죠. 합법적으로 차지했습니다. 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도 이 천하 만물을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죄의 종은,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니까, 우리 조상이 죄를 지니까 결국은 죄의 종이 되니까, 처음으로 죄를 진 마귀의 종이 되어서 6천년 동안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제거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마귀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따로 모여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기 로마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마귀의 신부교회가 있습니다. 마귀도 신부가 있고 예수님도 신부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오히려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날도 옛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참 양떼들을 미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마귀도 자기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말씀 가운데 초림과 재림과 그의 천년왕국이 이렇게 압축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결국 다윗의 보좌를 찬탈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그랬죠. 칙령을 선포하리니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믿잖아요. 그걸 믿으면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아플 때도 말이죠. 아플 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성령 안에서 그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몸 안에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뭐라 그러죠?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약을 막 먹어도 되니까 오히려 몸이 상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좀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기 전에 가게 될지라도 말이죠. 그냥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채찍과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저는 지금까지 88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건강보험 없이 살았지만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니까 건강하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시에 병이 나기 전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잉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몸까지도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정말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무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어도요, 몸이 아프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기 전부터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예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났을 때도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요. 필요한 것들을 말이죠. 공급해 주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주님이 데려가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가시겠지만은 그럴 때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결국은 이제 위대한 왕의 도성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죠.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시온산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언된 통치자는 앞으로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도 아니요. 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왕국도 아니고 이것은 지상에 직접 오셔서 통치하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마지막 때 배교한 교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요. 결국 주님은 안 오시고 위에서 통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주님처럼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이나 헬란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지금 왕국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혼이 생각하는 것은 그곳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본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본향이라는 거는 옛날 내가 살던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영이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본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살지만 본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본향이란 말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그 초림에 관한 예언 있잖아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보면 4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 1500년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선지자들,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돼서 바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45가지 예언이 한 1000년 동안 천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45가지 예언이 100%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대요, 수학자들이. 우리는 계산 못하죠. 그게 이루어질 확률 있잖아요,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확률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은 10에 157승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에다가 동그라미를 157개를 해가지고 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런 뭐 거의 제로 아니에요. 그렇죠? 제로죠. 참,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아, 확률이 너무,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믿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그 옛날에 생명체가 생길 때뭐 집신벌레가 아메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뭐나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뭐 문자를 좀 쓴다면은 뭐 무기질이 유기물로 바뀌고 뭐 이런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단백질과 핵산과 효소가 막 그냥 작용을 해가지고 꼬물꼬물하다가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될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5억분의 1 이하라 이런 판단이 나는 그건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왔다는 건 죽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단의 영이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10에 157승분의 1인 이 말씀을 믿는다고요. 성령의 영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외에 코란이라든가 여러 뭐 이방 종교의 여러 가지 그뭐 불경이라든가 말이죠. 뭐 수트라든가 베다라든가 이런 수많은 종교, 유교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책에도 절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에 있는 영감으로 기록된 사실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에서 입증이 이미 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입증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500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조만간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초림에 관한 예언은 45가지, 재림에 관한 말씀은 한 500가지가 돼요. 거의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예. 그러므로 재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질 않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결국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오실 때, 초림 때는 그렇게 뺨을 맞았지만은 재림 때에는 결국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일으켜진다. 그들이 회개하고 결국 스가랴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찌른바 나를 보고 애통하기를 그랬죠. 나를 보고 애통하기를 정말 자기의 처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통할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죄를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만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 죄를 짓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죄님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그 날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한 날에 구원을 받게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이후는 결국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한 말씀인데 그가 주의 능 4절 보면 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땅끝까지 내게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땅을 차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결국은 이 땅을 마귀에게 빼앗겼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여인의 후손이 씨가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다시 이 땅을 찾아게 되고 땅 끝까지 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땅 끝까지 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다 포기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언어가 없는 곳에 미개한 데 들어가가지고요. 30년, 40년을 살면서 그들과 함께 맨발로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그말 있잖아요.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가지고 뜻을 알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언어를 만들어주고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온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유클프 성경이라는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유클프라는 사람은 옛날 중세 때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어요.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그 사람은 화형을 시켰는데 나중에 또그 유골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불을 또 태웠어요. 그래서 그 유클리프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성경과 됐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에 오셔서 할 것이다.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때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다. 여기 아시리아인이라는 거는 절대 이스라엘은 초토화시켰지만은 남쪽 유다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시리아인은 우리가 에스겔서 배웠지만은 북쪽 시리아 아닙니까? 아시리아?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시리아 그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성전을 더럽힐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계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곱 목자와 여덟 기운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억지로 성경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가보면은 후반절에 가보면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대를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시리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떨어뜨리고 구원할 것을 얘기하게 되고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제 회개하고 결국은 그렇게 될때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소나기 같아가지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도다. 결국은 그때 되면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슬과 소나기, 복된 소나기가 내린다고 그랬죠?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 이 소나기나 뭐 이른비 늦은비를 전부 성령으로 풀어가지고 천년왕국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다 푸니까 결국 오늘날 신사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늦은비다. 지금 늦은비 사역이다. 늦은비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른비 늦은비가 첫 달에 다 내림으로 말이죠. 이 땅이 비옥하게 돼가지고 엄청난 그 풍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기야 뭐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독립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영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나 클라르 라킨스라든가 뭐 스코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믿으니까 이미 알았죠. 이미 알았죠. 수십 년 전에도 알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믿질 않아요. 그것도 믿질 않아요. 와 보셔야만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참 그러니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이 배교한 것을 모르잖아요. WCC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다른 종교도 하나가 된다. 참 멋진 사람들이다. 아주 멋진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죠. 멋진 아저씨다. 그러면 WCC의 수장이 된 사람은 아주 멋진 아저씨 같아요. 아주 정말 시골에서 자란 참 좋은 아저씨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고, WCC의 수장이 돼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소나기 같다. 이런 걸 전부 비유로 푼단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9시월에 재림이 이제 일어나는데,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나기가 온다는 사실, 우리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봅니다.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 전에는 뭡니까? 그 전에는 적그리스도 군대를 다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죠. 막 그냥 그러니까 그들을 불모지로 쫓아내잖아요. 다 쫓아낸 다음에 이제 오 땅이여 주님 왕국 세우는 거죠.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이죠. 너희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소산하며 짐승들도 기쁜 거예요. 요즘에 짐승들이 먹을 게 없대요.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여요? 곡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먹게 되면 사람의 몸이 막 그냥 안 좋아지잖아요. 풀을 먹여야 되는데 옥수수를 먹이잖아요. 미국은. 한국도 그냥 그런 사료를 먹이니까 올가닉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부자들은 자기들 목장에 소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다 시장에 나오는 건 전부가 다, 이상한 거 먹은 소들 고기를 먹는 거고, 우유도 풀을 먹어야만 그 우유가 정말 좋은데, 엉뚱한 걸 먹고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몸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는 거죠. 자,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이니라. 타작 마작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지금 수치당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러나 그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다 풀어버린다니까요. 아, 곡물이 가득 찬 것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완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500가지 예언을 다 숨겨버린 거죠. 숨겨버린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강단에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이 강단에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들을 전부 다 예언해야 되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영원 세계까지 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교회가 끝까지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여러 가지로 흔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무장하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지 몰라요. 그러나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누가 흔들어요? 흔들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흔들 때 채로 치면은 거기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죠. 알곡들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갈 때, 주님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그 오신다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면류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그때 가서 참 맞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은 참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때 가서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만간입니다. 조만간입니다. 아버지 천년 이상을 아버지 예언한 것도 옛날 초대교인들은 2000년부터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이 거의 지나고 다 지나고 이제는 우리 앞에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는 이런 때 살고 있으니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이제는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순간 인생 여정의 마라톤에서 테이프를 끊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 있으며 우리 눈앞에 하늘이 열리며 주님이 아버지 휴가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함께 임하는 놀란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